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용기를 내야 되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나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꾸준히 공부하는 것은 말은 쉽지만 이것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과 이것을 하고 싶지 않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참 필요합니다. 또한 직장이나 사회에서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참 필요하죠. 오늘 교육자실에서 우리 어떤 분이 자기가 머리를 했는데 이상하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이상하지 않다. 너무나 잘 어울리시고 너무나 이쁘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에게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는 말을 소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들이 참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살면서 다양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용기들 외에도 또 하나의 용기가 필요하죠. 이 용기는 우리가 종종 잊고 살아가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어쩌면 제일 필요한 용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주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용기이죠. 사도행전 5장 1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사도들이 다시 투옥되어서 두 번째 신문을 받게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지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대답을 하게 되면서 주님을 따르는 용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천사들의 도움을 통해서 옥에서 나오게 되는 사도들입니다. 산헤드린 공의 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성전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게 되죠. 이것으로 인해서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믿지 않더라도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에 크게 관심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사두개인들을 몹시 당황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들을 강하게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사도들을 체포해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사도행전 초반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역할을 주로 맡고 있는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이 교회를 박해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들이 믿고 있던 교리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너무나도 상충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세상 한가운데 초월적으로 세워지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초월의 영역으로부터 임하게 되는 그 새로운 세계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부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믿고 있는 세계는 현실 세계에서 경험하는 것이 전부인 세계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부활이니 그리고 천사니 하늘이 이 모든 이야기들이 믿지 못할 이야기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의 교리상 그들은 철저히 현세주의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현세에서 성공하는 것이 그들의 삶과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 대부분의 힘과 권력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니 현실 세계를 초월해서 임하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는 현실 세계의 전복을 이야기하는 아주 불손한 이야기로 들렸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힘을 이용해서 사도들의 입을 막기 위해 그들을 감옥에 가두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들의 생각대로 사도들의 입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있던 것과는 다르게 이 세상은 인간의 힘과 권력만으로 통제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간섭하심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이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활동하는 세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19절과 21절 상반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이 사도들의 투옥 이야기는 4장에서 이미 등장했던 투옥 이야기와 몇 가지 비슷하면서도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도들을 구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하심이, 간섭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주의 사자를 통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간섭하심은, 개입은 천사들의 존재를 믿지 않고 초월적인 세계도 믿지 않고 있던 사두개인들에게는 그들의 신앙을 허물어뜨리고 그들의 신앙을 도전하는 엄청난 사건이 되었을 겁니다. 이들이 믿고 있던 세계는 천사가 존재하지 않는 세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하심도 없는 세계였죠. 이들이 믿고 있는 세계는 돈과 권력과 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통제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옥에서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들에게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을 겁니다. 21절 하반절 이하를 보게 되면 사도들이 옥에서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들은 옥문이 든든하게 잠겨있고 그리고 문을 지키는 사람들도 문 앞에 없었지만 막상 문을 열어보니 옥 안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에 크게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세계에서는 이러한 일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한때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직접적으로 신을 부정했다라기보다는 당시 그가 살고 있던 서구의 사회가 신을 부정하는 사회로 들어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당시의 서구 사회가 신을 부정하는 사회로 들어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동안 살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던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하심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다스림을 부정하는 세력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창조 때부터 계시던 그분의 현존이 어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과 통치를 부정하면서 이 세상이 오직 세상의 그 물리적인 힘과 권력으로만 유지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하심이 일어나고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세상은 죽음이라는 현실의 법칙을 깨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은 이 세상의 기적과 표적과 치유를 가져오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오늘 오늘날에도 사두개인들과 같은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초월적인 세계로부터 오는 그 통치를 도저히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날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기적과 치유를 자기의 삶에서 배제한 채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직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의 그 목표는 이 땅에서의 성공만을 위한 것이라며 여기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통치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예수의 이름은 기적과 표적과 치유를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런 믿음을 모두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의 생명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사도들의 답변입니다. 여러분, 우에서 풀려났던 사도들은 주의 사자를 통해 듣게 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시 성전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사두개인들 역시도 다시 이들을 잡아와서 옥에 가두게 되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서 이제 정식으로 사도들을 신문하게 됩니다. 이때 27절과 28절에 따르면 사도들이 받았던 신문의 내용은 크게 두 개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전도 금지령에 대한 것입니다. 이들은 1차 투옥 때 이미 공회의 이름으로 내려졌던 전도 금지령을 어기고 오히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 신문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다라고 그런 의도로 복음을 더 열심히 힘쓰고 있다라는 그런 신문의 내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런 공회의 신문에 대해서 사도들은 무엇이라고 답변하게 되었을까요? 2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사도들은 왜 공회의 명령을 어기고 복음전도에 힘썼느냐라고 하는 신문에 대해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대답은 이미 베드로가 1차 투옥 때 말했던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했던 답변과 일맥상통하는 답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다고 대답하는 것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핵심 믿음이자 그들의 영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영성은 한마디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었고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을 더 높이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너희는 왜 우리들의 뜻을 따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세상의 도전 앞에서 우리는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세상에 내놓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초대교회의 영성이 오늘 우리들이 다시 회복해야 될 영성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세상에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사람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곳에 임하게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뜻보다 더 높이 세우고 있는 현장 가운데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을 더 높이 세우는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나라에는 사단의 나라가 견고하게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의 뜻보다 더 높이 세우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때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들처럼 거룩한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고 거룩한 긴장을 유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 오늘도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의 첫 번째 신문 내용이 전도 금지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신문 내용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세상에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30절부터 3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세상의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 내용을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항상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왕과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와 명령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님의 왕과 구주 되심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기의 권력을 추구하는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되는 메시지가 될 겁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임금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오늘날에도 자신의 자아를 최고로 숭배하고 자신을 자기의 임금과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되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세상에 어떠한 갈등도 일으키지 않고 어떠한 긴장도 일으키지 않고 자아를 숭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불편함과 도전도 주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이미 세상에 물들어버린 사두개인들의 복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거칠고 도전적인 이 힘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내가 충성할 임금과 구주라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뜻보다 더 높이 세우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크게 세 번째는 그치지 않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들의 답변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답변이었습니다. 사도들의 답변에 따르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크게 분노하면서 이제 사도들을 죽이려 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일을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되고 신중하게 일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재판에 개입하게 되는 한 인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율법교사로서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던 바리새인 가마리엘이었습니다. 가마리엘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사두개파가 주도하고 있던 이 재판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가게 됩니다. 가마리아는 이때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역사적인 선례를 예로 들면서 이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게 됩니다. 36절부터 39절입니다. 36절부터 39절 좀 길지만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더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느라 하니. 여러분, 가말리엘이 예로 들었던 역사적인 선례는 비교적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었던 두 가지 메시아 운동이었습니다. 이 거짓된 메시아 운동의 주동자는 각각 드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두 운동은 모두 백성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또 많은 추종자들을 얻게 되었던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두 운동은 모두 실패로 끝나게 되죠. 드다가 일으켰던 운동의 경우에는 추종자가 한때 400명이나 될 정도로 아주 큰 운동이었지만 그 주동자였던 드다가 죽게 되자 모두 흩어지면서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이로써 그가 일으켰던 이 메시아 운동은 실패작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으켰던 운동은 호적할 때 일어났던 운동이었는데요. 당시의 호적조사는 세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우상 숭배로 간주했던 유다는 로마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따르는 수많은 추종자들이 함께 그 반란에 동참하게 되죠. 그런데 이 운동 역시도 유다가 망할 때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면서 결국 실패한 운동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두 메시아 운동은 한때는 뭔가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시작하기는 했지만 결국 그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아닌 운동으로 자연스럽게 끝나게 됩니다. 가마리엘이 이 두 운동의 결말로부터 추론했던 하나의 결론은 결국 이 두 운동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한 운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가마리엘은 실패하였던 두 메시아 운동을 예로 들면서 만약 사도들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으면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으면 무너뜨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라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물론 가마리엘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멀지 않는 장래에 곧 망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아니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준비하시고 시작하신 운동이었다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운동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인류가 타락하고 원시 복음이 선포되었던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아주 신적인 운동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고 사도들을 통해서 계승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온 세상을 향해 더 왕성하게 퍼져나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3절은 사도들이 채찍질을 당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를 받고 풀려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이렇게 채찍을 받고 능력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더 힘써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면서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도들의 모습은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세상에 보여주었던 그 모습을 요약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수많은 박해 그리고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뿔처럼, 우리 남자분들은 많이 아시죠? 군가에 나오는 겁니다. 밟아도 뿌리 뻗는 그 잔디뿔처럼 한 번도 복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가마리엘의 말처럼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신적인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특히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는 그 사람들과 그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 거침없이 선포되고 거침없이 퍼져나가는 그런 놀라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신적인 운동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왕성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우리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 더욱 나타내고 세워가는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그 어떤 이름보다도 더 높게 여기고 그분의 뜻을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 사회, 그리고 우리 나라 한복판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다 그런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지상명령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